자, 오늘은 믿음이 없는 세대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단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낯익은 현장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셔서 고치고 그 아버지에게 되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못쓰게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대답을 결론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해서 기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문이 갖는 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는 그리 간단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해서 우리는 오늘 9장 2절서부터 쭉 한번 살펴내려오면서 오늘 결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여러분들과 몇 절을 좀 나눕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6절 같이 읽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우선 이 변화산상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게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좀 그렇게 정확히 아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열두 제자를 뽑았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뜸은 뜸은이기는 하지만은 일관되게 얘기했던 초점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거를 알아듣는 제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지? 왜 자꾸 죽는다 그러시지? 불안하게? 지금 우리가 그러려고 이 제자 공동체가 결성된 게 아닌데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자기네들끼리도 이해가 안 돼서 서로 묻곤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 중에 유명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을 데리고 바로 그 유명한 변화산상에 오르신 겁니다. 여기 같이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똑똑하고 리더급 정도가 돼서 데리고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 왜 이들만 데리고 올라갔을까? 이런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몇 분 계신데, 집에 애들이 여럿 있는데 엄마가 어디 시장이나 멀리 출타를 해야 될 경우에는 안심이 되는 애들을 데려갑니까? 불안한 애들을 데려갑니까? 예? 대답해 보세요. 늘 불안한 애들 집에 두면 말썽 피거나 형이나 누나한테 저 맞을 애들 너 일 따라 나와라. 그래서 옷 입혀가지고 항상 걔네들을 데리고 다니게 돼 있습니다. 늘 안심이 안 되고 걱정거리들을 데리고 다니지 안심되는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법은 없어요. 이 제자들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 등장하는 세 명은 성경에 유난히 많이 나와요. 자, 많이 나오는 현장을 보면 좋은 쪽에서 많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늘 사고 쳐가지고 샘플로 등장을 하거나 또 이것들을 한꺼번에 싹쓸이 할까요? 싹쓸이 발언한 사람도 여기 있어요. 불을 내려서 한 방에 훅 가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베드로는 얼마나 혈기방자해서 나서기 좋아하고 잘난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자 공동체 두고 올라가면 걱정이 되니까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신비한 광경을 목격해 하시는데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님보다 육체적으로는 먼저 태어나서 살다간 역사의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산상에 임재해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이 제자들이 보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옷이 어떤 세탁기, 어떤 세제로도 빨아도 그거보다 더 희게 빨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광채가 나는 신비한 경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 후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다가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7절, 자 한번 볼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예수를 너무도 사랑하는 표정과 애정을 담아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늘로부터 들려요. 그런데 이게 아직 제자들에게는 무슨 소리인지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하고 그런 신비한 경험을 계속 이어 경험하면서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중도에 부탁 하나를 하죠. 그 부탁이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 시작. 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전부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변화산상에서 겪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원래 예수님이 머물렀던 자리예요. 예수님은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앉으셨던 자리에 실체를 변화산상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를 버려두시고 아버지의 부탁과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내려오시죠? 죽으로 내려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9절에서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내가 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이 땅에 온 목적을 진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본인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줘도 제자들이 알아들었다고요? 못 알아들었다고요? 깨닫지를 못해요.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들으라. 자, 이 말이 나중에 어떤 문제하고 연결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14절을 좀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산 아래 제자들에게 온 거죠. 그 일행들이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누구와 변론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하고 있더라. 15절 시작. 16절 다 같이 예수께서 묻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사실은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먼저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목격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놓치고 지나가는데 제자들의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변론하고 있는가 하면 일단의 서기관 그룹과 변론하고 있었어요. 서기관 그룹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시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제자 무리가 그 서기관과 어떤 주제를 놓고 변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물었는데 이 질문이 오늘날 현대교회를 향하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16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물었던 초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왜 그들과 변론하느냐 뿐만 아니라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산 아래서 지금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서기관들과 어떤 주제를 놓고 심각한 열띤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주제를 놓고 변론했을까요? 무슨 주제? 볼 것도 없이 죽어가는 귀신 들린 생명, 그 아이를 놓고 서기관들과 논란을 벌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하여 고발하시는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한인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초청된 주강사가 마크 앤더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외국인으로서 한인 선교사 대회 주강사로 초대가 되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메시지를 통해서 참 불편한 내용이지만 200% 동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골자는 하나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지만 이제 그것이 오히려 그들 자체 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어디서 기인된 건가 하면 이미 한국교회는 조직과 힘과 크기와 물질을 보유하게 된 관계로 슬슬슬 자기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종교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무슨 주의요? 종교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알맹이는 싹 생략한 채 기독교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전통과 관습과 문화로 붙들고 있던 비본질적인 것들을 유지하느라고 거기에 본질에보다 더 많은 물질을, 에너지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는 일가를 메시지를 통해서 한국인 선교사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불편한 내용이지만은 200%, 300% 동의가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광기의 역사예요. 하루에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메이저급 뉴스 매체를 통해서 쏟아지는 보도나 내용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못 들어요. 못 봐요. 세상에 한 마을에 연세가 지긋한 노인분들이 그 정신이 조금 부족한 모녀를 그것도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수년간 몹쓸 짓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파탄에 밀어놓고 또 좀 된 얘기긴 하지만은 한 청년은 길에서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길태라고 지어주었답니다. 그 길태라는 청년은 자라서 얼마나 험하게 자랐겠어요? 얼마나 돌봄 없이 자랐겠어요? 그만 한 가정에 꽃다운 어린아이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뭐 이런 신뢰를 하나하나 예를 들자면 1박 2일이 모자라요. 근데 왜 이 좋은 날 여러분들에게 이 불편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구태하냐 하면 우리는 그런 보도나 뉴스 매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공분하죠. 마치 피해자 입장에서 편들어주는 아주 삼엄한 표정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부르르 떨기도 하고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그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자기는 책임을 다했다는 안도감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우리 기독교에는 절대 그런 사안들을 접하고 대할 때마다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적어도 공동의 책임과 연대감의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길러질 때에는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이거 전부 누가 만들어놓은 구조 속에 아이들이 그렇게 괴물로 되어 탄생이 된 겁니까? 전부 기생세대들이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말도 안 되는 구조 속에 아이들이 그렇게 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악의 메커니즘 속에 아이들이 그런 괴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요 한마디 내뱉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다한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회는 미친 역사예요. 어디 하나 제정신 가지고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전부 중독되고 미쳐서 거기 스스로 못 빠져나오고 거대한 악의 구조 속에 지금 함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으로 예수님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제일 먼저 직면한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와 뭘 변론하고 있느냐?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많다면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나아지고 고쳐지고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천만 성도를 갖는다고 숫자로는 떠들고 자랑을 하게 되었는데 세상은 점점 악의 구덩이로 함몰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교회마다 전략을 내고 방식을 내고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저마다 방법을 쏟아내요. 웬 또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 세상이 점점 밝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밝아지기는커녕 사고 터졌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빠진 적 있고 교회 문제 빠진 적 있습니까? 내가 너무 시니컬하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10분의 1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만 지금 지나가기에 너무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사실 알아야 돼요. 지금 그런 세상으로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첫 번째 만난 그룹이 제자 그룹이에요. 너희가 지금 누구와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 마크 앤더슨이 지적한 것처럼 이 종교 형식주의를 벗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위기 직면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각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작년인가요? 그 어떤 콘테스트에서 울랄라 세션이라는 팀이 1등을 했어요. 이게 무슨 콘테스트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울랄라 세션 알죠? 몰라요? 알죠? 예, 설교를 이해하시려면 교양 과목이 좀 튼튼해야 됩니다. 그 팀이 1등을 하고 2등한 팀이 버스커 버스커라는 팀이에요. 버스커 버스커는 아시죠? 그런데 요즘 그 TV를 틀어보거나 라디오를 들어보면 울랄라 시에서는 온데간데가 없고 거의 모든 광고를 CM송을 버스커 버스커가 도배를 해요. 그게 이상해요. 또 목사는 그런 걸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1등한 애들은 어디 갔을까? 그리고 왜 광고주들이 이 버스커 버스커의 목소리를 그렇게 매력 있게 여겨서 거의 모든 광고가 그 목소리입니다. 요즘은 완전 대세예요. 근데 어느 전문가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참 밑바닥에 추구되는 정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추럴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커 버스커라는 그 친구가 그 음성이 굉장히 들어보면 복고풍의 음색인데 꾸미지 않는 내추럴한 맛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 꾸미지 않는 내추럴한 목소리. 뭐 전문가가 한 얘기니까 제가 거기에 대고 뭐 비판하거나 무슨 따로 논평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만은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복음과 상관없는 모든 문화들을 지금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색의 복음이 말하는 그 내용으로만 회귀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국교회는 공멸하게 생겼어요.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마치 루소가 한마디 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거기 온 세계가 한 세기를 요동쳤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3.1교회 젊은이들이, 우리 3.1교회 성도 공동체가 복음의 원래의 목소리가 말하는 그 내용으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해서 거기에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세상은 분명히 끌려올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주장에 매몰지 말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있어도 저는 끌려 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하다가 제자 공동체, 오늘 교회로 대변되는 이 제자 공동체의 실체를 한꺼풀 더 벗겨서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9장 17절을 보세요.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드러낸 제자들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틈에 데려왔더니 제자들만 있어요. 호랑이 없는데 토끼들이 왕노릇 해보겠다고 잘됐다 싶어서 이 틈에 좀 우리도 한번 폼 좀 잡아보자.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운데 놓고 뭐 했겠어요? 엘리야 안찰서부터 쉿 뭐 이거 다 했겠죠. 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얼마나 어둠의 권세 밑에 신음 고생했던 아들인가 하면 물에도 던져지고 불에도 던져지고 어릴 때부터 예수를 고상하게 믿는다는 분들 일부 가운데에는 엉뚱한 얘기들 요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탄의 정체와 귀신의 권세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이 정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권세와 귀신의 실체를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배후에는 거대한 궁극적인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극렬하게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예요. 그 실체를 무서워해서도 안 되지만은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기 지금 분명히 그 실체를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 공동체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처럼 아무것도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1층에 장로교, 2층에 침례교, 3층에 성결교, 4층에 감리교, 입맛대로 가게 온 한 건물에 교회가 3개, 4개씩 있는 이 유일한 한국 땅에 세상은 점점 병들어가고 더 악해지고 더 사악해지고 있어요. 여기에 어느 크리스찬도 어느 기독교인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동의 책임과 연대감을 가져야 돼요. 연대적 책임을 가져야 돼요. 뭐 나는 안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로 오니까. 아니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을 직면한 예수님께서 어떤 대안을 내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여기서 그런 상황에 놓인 제자들과 그 함께한 무리들에게 꺼내놓은 첫 번째 카드가 뭐냐면, 진단이 뭐냐면,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 제목에도 연결된 문제지만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한번 같이 할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자,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지적이 과연 뭘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이 결론은 나중에 내립시다. 이거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시다.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이 내용에서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장악한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여러분, 말을 못하면 못 듣게 됩니까? 못 듣으면 말을 못하게 됩니까? 못 들으면 말을 못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귀신이 이 귀신이라는 어둠의 권세 잡은 실체가 그 아이의 일생을 지배해서 제일 먼저 제어해버린, 장악해버린 기관이 어느 기관이에요? 듣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까 9장 7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할렐루야. 자, 여길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떡하라? 그분의 스토리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사탄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의식세계 속에, 이 백성들의 의식 속에서 장악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입니까?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이, 지금 주일 저녁마다 여호수아 강의를 하고 있죠? 기생 라합이 그 가나안 땅 우상 문화 속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어떻게 생사를 건 운명의 도박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신앙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감추어주는 목숨 건 신앙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합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죠?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들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미쳐서 또 듣는다고 들리는 겁니까?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 어디를 틀든지 클릭하면, 레고 온 하면 전부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방식이, 이 미디어 방식이 대세니까 사탄도 그 전략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오만 소리를 다 띄워서 아무나 듣게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본질인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다 띄워놓으니까 수천 편, 수만 편이 한 주에도 쏟아지지 않습니까? 오만의 이단들도 다 이상한 글, 이상한 사운드를 올려서 바른 본질의 소리를 흐리게 만들어요.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예배에 우리가 와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송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목말라하고 그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사탄이 제일 가로막는 1차적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못 듣는데 어떻게 바른 말을 하겠어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1차적으로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제압한 중요한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9장 몇 절을 보시냐면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시작. 그 일으키시니라는 말은 부활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난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의 일생을 지배하던 권세가 떠나면서 이 아이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날 이 사명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 두 달여간의 선교를 떠나는 것은 바로 산 아래로 내려가는 작업이에요. 자꾸 한국교회가 산 위로만 올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들끼리만의 리그에 도취되어서는 안 돼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너무 좋아. 그래서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무슨 여전도에 수련회 가면은 내려오기 싫어요. 내려가면 또 집안의 원수들이 가득하니까. 네?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베드로가 넘어졌던 실수예요. 예수님은 아니다. 아니다. 산 아래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도 영덕 울진 지역에 선교대원이 90명이 부족하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 나갈 때 가능하신 분들은 등록하세요. 90명 채워야 됩니다. 어쩌다 우리 3.1교회가 전도대원이 모자라는 형편이 되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그곳에 여러분 이 문제는 선교를 가서 믿지 않는 생명 없는 영혼들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이 실체가 이 깜깜함과 이 답답함과 이 처참함이 뭔지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예수 없는 영혼들과 맞닥뜨려 대화하고 그 속에 복음을 쑤셔 놓으려면 정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떠나야 돼요. 왜?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여기가 은혜 받는다고 부흥이 하죠? 그러면 걔네들도 따로 부흥이 합니다. 야, 우리가 손 놓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을 소냐? 더 좋은 전략 없냐? 이러고 나온다고요. 맞나 안 맞나? 이따 한번 보십시다. 결론에.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결론 부분에 이르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모든 사연은 끝나고 어느 집에 한적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전략을 내고 방법을 내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썼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에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마음에 웅크리고 있었던 질문을 꺼냅니다. 그 질문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내 영혼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성도가 많고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십자가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물질이 조직이 크기가 어마어마한 한국교회인데 왜 한국사회는 이 정치판, 경제판 어느 곳 할 것 없이 성한데 없이 왜 나아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겁니까? 이것이 한국교회가 사실은 이 질문조차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 질문이라도 우리는 이상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해야 돼요. 어째서 우리는 능히 이 귀신을 병든 세상을 고치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분의 아들, 딸들인데 그 권세를 부여받은 교회인데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 권세를 받은 교회 공동체 이론인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날 나 자신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너무도 뼈가 쑤시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어떤 대안을 대답으로 내시는가 보십시다. 29절 다 같이 시작. 자, 오,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 되는구만. 기도 두 가지네. 아까 믿음 없는 세대요. 믿음을 더 세게 가지면 되고 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지. 비상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대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그리 간단한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에요. 아, 목사님은 맨날 간단한 걸 복잡하게 얘기하더라. 이게 제 은사라니까요. 자, 우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번 진지하게 성찰을 좀 하십시다. 기도가 뭐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무속신앙과 토속종교에 섞여서 모든 기도의 중심 내용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고방식에 절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저 선반에 시퍼런 칼이 있는데 세 살 먹은 애가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졸라요. 안 돼, 임마. 빙 굴고 애가 금식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녁까지. 이 아이의 정성에 아빠가 감동을 해가지고 야, 너 참 대단하다. 알았어. 그리고는 칼 내려가지고 이거 저기 조심해서 갖고 놀아라.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우선적 개념이에요. 기도는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덕을 쌓고 공로와 행위를 쌓는 싸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문제는 내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그거를 가장 외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치성과 공로를 쌓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넌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받았고 넌 기도 안 했으니까 응답을 못 받았고 그럼 이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된 거예요. 기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원문에 보면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는데 기도와 금식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왜 금식이라는 내용이 사본에 들어가 있을까요? 금식은 뭡니까? 사람은 보세요.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음식에 의지해서 힘을 쓰도록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음식을 끊어요.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될 문제입니다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고백하는 게 금식이에요. 기도나 금식이나 본질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문제 아니냐?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자,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게 무슨 어느 때 쓰는 말인지 알 겁니다. 종류라는 말을 쓸 때는 보세요. 유일하게 하나를 두고 말할 때 씁니까? 여럿 중에 하나를 말할 때 씁니까? 옳죠. 여럿 중에 하나를 말할 때 종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뜬금없이 예수님이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사탄의 공격은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센 놈이 들어갑니다. 내 이름이 뭐냐? 군대인데요. 레기온이라는 뜻입니다.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로마 1사단 병력의 파워를 얘기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놈이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들어갔다는 게 감 잡히죠.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돼지떼기로 들어가서 다 몰살당하죠. 그가 들어가서 그 인생을 제압하고 벌거벗게 만들고 소리를 지르고 무덤 사이에 살게 했어요. 베드로서에도 뭐라 그럽니까?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어떤 때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지 피로 갚주고 산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전략을 다양하게, 절묘하게 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도 그런 세상 속에 살 때에는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는 지금 노루 대가리 때린 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는 식이에요. 네? 이거 노루 뿔 때린 건데 3년을 끓여 먹어요. 영적인 싸움에는 그게 안 통해요. 제가 훈련소에 들어갔더니 그때는 이미 전방에 그 16이 배급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부대가 카빈 총, 그런 총 이름 들어보셨어요? 근데 훈련소 들어갔더니 무슨 총을 주냐 하면 M1 총을 줘요. M1 총은 미군이 6.25 때 쓰던 거예요. 걔네들이 만든 거라 이 총신 자체가 엄청 길어요. 저 같은 쇼다리는 질질 끌고 다닙니다. 게다가 이 워낙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S자 고리 철사로 해가지고 여기다 걸고 다녔어요. 구보할 때. 하도 크고 무거우니까. 근데 그 총으로 사격을 하면요, 사격을 어떻게 하냐면 땡겨서 탄알 장착하고 밀어가지고 땅 이렇게 쏴요. 근데 지금 전쟁이 터졌다. 언제 땡겨가지고 장착하고 밀고 쏴요? 언제? 6.25 때는 그 방식이 통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저쪽이 대동포를 쏜다. 최소한 패트리어트 정도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실패했는지 아느냐? 우리가 100년 전 평양 대부흥 운동 거기에만 취해 있었어요. 그때 받았던 은혜, 그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합니까? 천만에요. 3.1교회가 지난 세월 받은 은혜가 커요. 그런데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더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자꾸 우리가 내 속에 가능성을 끌어내거나 나의 어떤 미슈입니다. 이거를 심화시키는 게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건 자꾸 지가 안 믿어질 때. 제가 중학교 때 어느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강사가 아까운 시간 앞에 30분을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까운 시간에.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저거 지가 안 믿어지니까 자꾸 저러는 거 아닌가. 응?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의지하는 싸움이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 하면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런 행위가 기반이 되고 이래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로 판단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믿음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내게 자본이 없구나. 난 정말 파산 맞은 존재구나.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뭔가 자기에게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그 믿음은 유사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왜? 믿음의 출처가 내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내게 신통치 않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또 실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네, 뭐 신통한지 안 한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는데 지금 고등학생 하나가 있어요. 2학년인데 제가 이 아들을 정말 괜찮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의욕이 있고 꿈이 충천해도 얘가 안 따라주면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그렇습니다. 또 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버지가 뒷받침할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부자가는 그런 상대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가 있으면 가능해요. 세 가지. 첫째, 아버지가 전지하시고 그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그 아버지가 무소부재한 분이라면 아들이 개판이든 농땡이를 피든 그건 잡아가지고 다리를 조립하든 팔을 갈아 끼우든 그건 가능해요. 아버지가 세 개가 있다면. 그런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 분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다가. 그러면 그 아들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아들은 누구만 믿으면 돼요? 아버지를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아들의 믿음은 아버지 겁니까? 아버지의 믿음입니까? 아들의 믿음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하시는 분이고 내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고 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이며 나를 반드시 어느 자리에 데려다 놓으실 것인가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뺀질거리고 돌아서고 못된 짓 해도 그분 손에 있다 붙들린 이상은 이건 안 된다. 요것만 알아도 믿음이 좋은 겁니다. 아멘? 그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자기들 믿음 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생쇼를 한 겁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유사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었어요. 누구로부터 출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출처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가는 척 하는데 가다가 막말로 펑크 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그분의 약속에 기초한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은 어떻게 생성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기도로 구할 때 지금은 우리 3.1교회가 받은 은혜가 컸다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사야가 본 꿈처럼 환상처럼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안으로는 내 안에 나는 화로다 화로다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내 안에 죄를 보고 밖으로는 고통당하는 세상을 보아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가 보았던 삼중적 비전 내 안에는 죄를 보고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밖으로는 세상에 고통하는 현장을 보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 새 은혜로 새 간구로 새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마소서. 등에 불길 바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서신 채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나에게 새날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를 아는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이 메워지게 하시고 이 더악하고 병든 땅을 향해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저 황폐한 땅, 황무한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땅을 고쳐내는 우리 3일의 젊은이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정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영혼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의 고통입니다.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